오늘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 중에서 누가 진짜로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리앗을 보면서 아, 참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니까 당연히 싸우러 나가는데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싸우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UFC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인기가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 신입사원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의 아버지가 그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떨까요? 군대에서 이등병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이등병의 아버지가 그 군대의 대장이라면 어떨까요? 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도 힘이 생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못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크고 무서운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보십시오.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골리앗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듣고만 있으면 골리앗은 점점 더 크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마음에는 점점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번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향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눈앞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울고 불고 원망을 하며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다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1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자고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죽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냉동창고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냉동창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이 냉동창고의 문이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그 냉동창고 안에서 낙심에 빠져서 이제 내가 얼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냉동창고의 문을 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어 죽은 청년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냉동창고에 냉장시설, 냉동시설이 고장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왜 얼어 죽었습니까? 이 청년의 죽음은 그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분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매일 저와 여러분의 귀에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한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나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쭉 묵상해서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가지, 이스라엘 군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단 한 번도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에 관해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면 얼마나 승산이 있을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내는 소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을 아십니까? 요새 많은 이어폰들에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이 적용된 이어폰들은 다른 잡음들이 들리지를 않고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나 음악들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혹시 다윗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는 소리가 다윗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형들도 다윗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가 과연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왕조차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골리앗도 계속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모든 노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시끄러운 잡음들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시끄러운 소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소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수많은 잡음들의 귀를 기울이다가, 수많은 골리앗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정말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40일간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그 기간 동안에 큰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요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는 이런 눈이 있었습니다. 현실 아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보십시오. 사울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사울의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은 용사였고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다윗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눈은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 전체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요, 그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군대를 본 후에 그리고 나서 아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분석도 참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사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고 그러면서 게하시의 눈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게하시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이스라엘 성을 다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도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은요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에게 떡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했을지도 그만큼의 떡이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떡이 부족합니다. 물고기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그 능력 있으신 분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봤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시선이 그의 관점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고 나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두렵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아 표적이 커졌구나 더 쉽게 맞출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면서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새 교역자들이 직접 신방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화로 신방을 참 많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하는 성도님들도 참 많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제가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가족들이 다 건강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전화신방을 하면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각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는 달라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거기서 끝이 난다면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듣는 소리가 바뀌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보십시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들을 돌보면서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아무런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합니다. 나의 게으름을, 나의 준비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포장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언젠가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왕이 될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 됐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신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면서 신대원을 준비하시는데 재수는 물론이고 삼수, 사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반 올마이티라는 좀 오래된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영화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주실까? 아니면 인내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두 달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남이 알아주던 그렇지 않건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혼자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니 다윗이나 바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매 순간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는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준비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준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요,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칼을 줍니다. 번쩍이는 갑옷, 멋진 칼을 다윗에게 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칼과 그 갑옷은 다윗을 불편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매끄러운 돌, 돌판매질을 하기 위한 돌,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그 돌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화려한 경력이나 다른 사람의 그럴듯한 말들이나 다른 사람의 무기로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나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돌팔매질과 돌멩이들은 그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자를 쫓고 그러면서 양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훈련되어졌던 그 기술입니다. 그의 일상을 통해서 꾸준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그가 평소에 준비했던 그 무기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무기들을 준비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저는 다윗이 일상에서 했던 그 승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들을 상대할 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위기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지만 자신의 노력과 준비를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노력과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다음에 문제 앞에서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100%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준비하는 것에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나오는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골리앗도요 철저하게 준비했었습니다. 다윗하고 싸우러 나올 때 골리앗은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은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싸움을 하러 나옵니다. 분명히 골리앗도 이기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었다면 또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자신의 돌팔매질 기술과 돌멩이들을 의지했다면 어쩌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노력이 아니라 그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는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준비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섬기던 청년들에게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지를 않거나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교회에서 섬기지를 않습니다.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적의 강함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적이 얼마나 큰지 적이 나 얼마나 두려운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향하여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다렸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데 왜 문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운동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 경기든 축구 경기든 어떤 경기든 공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수비는 아무리 잘해봐야 무승부밖에 안 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골리앗들을,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의 골리앗들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유혹의 골리앗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 골리앗들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40일간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골리앗의 조롱은 매일매일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 구석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가 보기가 싫어서 예쁜 포장지로 그 쓰레기를 덮어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쓰레기를 덮었던 포장지조차 다 썩어버리게 되고 냄새는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런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그저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분석만 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그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서 싸워 이겨 승리했던 것처럼 문제를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해 두려움 없이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지금 다윗이 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 하반절과 4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지금 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옷걸이는 옷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걸이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이 다윗의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온 땅에 알게 하겠다라는 말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골리앗처럼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기에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는 온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이 있었기에 그들이 부르짖었기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을 통해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분명히 사울과 다윗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것들을 보고 있었고, 사울과 다윗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처럼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